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네, 덕분입니다. 아, 디모데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한테,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한테 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디모데에게 쓴 그런 글이 디모데 전서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정도를 보게 되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말씀하는 것이, 내가 눈물로 3년간을 너희들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디모데 전서가 AD 63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고, 또한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를 3년간 가르쳤던 그런 그때부터 최소한 한 8년 정도 지난 뒤거든요. 8년 정도 지난 뒤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의 어떤 문제, 또 거기에서 가르치는 그릇된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런 문제를 바울이 듣고 그때그때마다 편지를 써서 그런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쓰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바울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대략 AD 3년에서 5년 사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AD 63에서 65년이니까 바울의 나이로 따지면 거의 만 60에서 61, 2세 정도가 되고, 회심한 뒤로는 30년 정도 되는 노회한 그런 사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한번 먼저 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런 곳을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게 있으니까 지금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을만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한테 맡겨놓고 가기는 떠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령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본질과 벗어난 그런 것들, 다른 교훈이라는 건 성경이 가리키는 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난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 이걸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복음 같은데 복음에서 벗어난 것, 예수 같은데 예수에서 벗어난 것, 영, 하나님의 올바른 정신 같은데 하나님의 올바른 정신과 관계없는 것들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바울은 영적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을 하고 그것을 본인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만 전해주려고 애썼다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루터에 관한 책을 잠깐 읽으면서, 실제로 아까 AD 3년 정도가, 3년에서 5년 사이 정도가 바울이 태어난 해인데, 루터는 AD 1483년에 태어나거든요. 그냥 몇십 년 뒤에 태어나는 거예요. 1480년 뒤에 루터가 태어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천주교에서 그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라든지 이런 걸 팔고, 또한 성인들의 유골이라고 해가지고, 뭐, 근데 실제로는 그 책자를 보게 되면 그냥 사람 뼈가 아닌 짐승의 뼈인데도 사람 뼈라고 여기고 성인들의 뼈라고 여기고, 한 점을 사면 그 한 점이 나중에 연옥에서 100일간을 축소시키고 천국으로 보내준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을 루터가 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은 성경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성경에 관한 것만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건, 그렇게 성경을 바로 보려고 애썼던 이런 루터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성탄식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다 하면서 떡을 떼서 주지요. 포도주 잔을 넘기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같은 종교계획의 일환이었던 찌핑글리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실제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찌핑글리는 야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했을 때 예수님이 포도나무냐? 이건 비유고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이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그만큼 성경에 능통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애썼던 루터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1480년 뒤에나 태어난 이런 사람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전한 성경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럼 지금 또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되고 있을 확률은 여전히 있다. 다만 조금 모르고 틀리라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데 뭐는 없어요. 지장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올바로 알아야만 그릇된 교훈이라든지 이단의 사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 정도는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빼놓고 다른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만 말하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지 그것만을 말해야지 성경을 사람의 교훈 삼아 말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도 모은다고 말했죠? 저주를 받는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 율법의 목적이라겠어요? 죄를 깨닫는 것. 그럼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 속에는 무엇은 어떤 것이 있었다고요? 율법은 문자화된 양심이고 객관화시킨 양심이라고 하면 이 양심은 문자화되지 않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2장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양심은 내 안에 있지만 내 편 들어요? 내 편 안 들어요? 어느 날부터는 내 편 들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냥 그래서 자기는 잘못해도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라고 말하죠? 로맨스다 이런 것들 자체도 양심이 내 편 들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양심은 네 안에 있지만 네 편 들면 안 돼. 양심대로 살고 싶지만 인간은 양심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역부족의 본질상 내 중심의 본성이 있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다만 누군가한테 직접 혹은 알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정도만 피하고 상식선에서 60점만 맞고 과락만 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뭐했다고 말하죠? 이르지 못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나 다 대동소이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나 매냥 졸며 자는 건 뭐라고 해요? 같았다. 다만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라는 그런 소리에 귀도 돌아보지 않고 신랑을 영접하러 간 그것만 다르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에는 그 비유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 땅 육신을 입고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욕심이 없겠어요? 아니면 욕심은 똑같이 있겠어요? 똑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이 육의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그런 신앙과 마찬가지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참념치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 영적 세계의 실상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경건에 관한이라고 이렇게 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유세베이아는요, 사전적 의미로 복음의 계유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는 걸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하는 건 목사는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교회 청소는 잘하는데 집안 청소는 하도 안 해가지고 손님 올 때만 침대 밑으로 막 수저 집어 넣는 것 하나님이 뭐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해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께 이쁨 받아야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릇된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실생활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덕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울이 성경을 써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말, 바른 교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상념지 아니하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교리,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깊이 갖지 아니하는 것 자체는 사절 보면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래 있지요. 보세요. 어설피 알면 많이 아는 것 같고요. 많이 알기 시작하면 무엇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잘못 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즉 우리는 인간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육신은 본질상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마음은 하나님 법인데 육신은 뭘 섬긴다고요? 죄법을 섬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지붕에 발랐을 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죄는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지었는데 빨간 피를 발랐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주홍 글씨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뭐한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내 죄를 넘어가지 않고 나도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당신의 말씀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내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 깊이 살고 싶은데 이 육의 몸으로는 불가항력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뭐하게 줬어요? 거스르게 지었다라는 말이지요. 이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들을 아무리 기경해서 밭이 되어도 밭은 여전히 주인이 뿌리지 않은 씨가 날아오면 여전히 먹을 수 있다고요. 가시 엉겅퀴를 낼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가 1%도 개입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땅의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사람에게 새 창조에 뭐였다고요? 동참시켰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처음부터 시키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얄궂게 하셨을까? 글쎄요.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소망하고 힘들게 그 이루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룬 거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몰라요. 가난했던 사람이 최소한 먹고 살만 하면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던 사람은 계속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실제로요, 병이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그냥 특별하지 않은 건강, 숨 쉬고 걷는데 지장이 없는 그 정도의 건강도 감사할 수 있지만 원래부터 건강했던 사람은 건강에 그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는 현재의 고난을 처절하게 느끼고 난 다음에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있는 그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 일상적인 평범이 뭐라고 올 수 있어요? 그 세계에서는요. 비범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천사들은 그것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들이 천사들도 심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모르면 지식을 조금 알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잔이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이 뜻이네 저 뜻이네 싸운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언쟁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 뜻이든 저 뜻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성경의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바람직한 것인데 성김은 없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지식의 수단으로만 쓰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요, 절집에서 있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관세음 보살이냐, 뭐, 관시음 보살이냐, 아무튼 뭐, 그 시골 사람들이 그 발음을 할 때요, 예를 들면 기독교로 따지자면, 알렐루야냐, 할렐루야냐, 알렐루야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겠어요? 천주교에서는 알렐루야 쓰고요, 개신교에서는 할렐루야 써요. 이것은요, 어떤 사본에는 수음표가, 역심표는 히자 발음으로 오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수음표는 이렇게, 아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본에 의해서 알렐루야를 쓸 수도 있고, 할렐루야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스승한테 가가지고, 알렐루야가 맞아요, 할렐루야가 맞아요, 라고 말하니까, 네가 말할 때는 알렐루야가 맞고, 네가 말할 때는 할렐루야가 맞죠. 그것 가지고 모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싸울 일이 없는데, 무엇인가 조금 알면 자기가 낫다고, 너보다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8장 가서 바울이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이 사랑은 덕 세운다고 말할 때 이 덕은 오이코도메라고 해가지고요. 사람이 건물 성전 되어지는 걸 덕을 세운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임하게 되는 걸 덕 세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지식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그 속에 없으면 덕 세우는 거예요, 덕 세우지 않는 거예요. 덕 세우지 않는 거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마음속에 섬김의 심정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존경의 심정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임하지 않고 나는 이런 것도 알아 이런 식으로 지식이 자기의 우월감으로 온다라고 하면 그건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런 말이면서요. 이를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되겠지요.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알면 알수록 뭐라는 거예요? 배워지지 않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영적 세계까지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바울 이후에 바울만한 신학자가 이 지구상에 없다고 지금도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말해요. 그 말을 저도 100% 인정을 하거든요. 그 정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가 뭐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는 게 아는 만큼 안 사라진다. 이것이 이 바울이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구나.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이제 바울 서신에 몇 명이 써 있었는데 그 뒤로 인간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몸을 쳐서 끊임없이 학대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예로 여기고 이런 것들이 1400년 이후에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조금씩 나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뭐라는 거예요? 무슨 부활절만 되면 40일간 고생을 해야만 된다라고 거짓말 나갈까봐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학대를 통한 자기 고난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자기 우월감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정말 바울이 말하는 건 성경을 올바로 알면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이지 우월감이 있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아. 네가 누군가한테 말씀을 전했을 때 전해 듣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은 없고 그래 나는 너처럼 되어주고 싶진 않지만 네 말은 그럴듯해. 그러면 실패한 거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래 박 목사 뭐 내가 사는 거 보니까 별볼 일이 없어 사는 건 본받고 싶지 않은데 아니 실제로는 경미하고 살고 싶은데 그래도 저 사람만큼 성경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식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배우자. 근데 삶은 아니요 삶을 배우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냥 곁에 나중에 천국에 저런 사람하고 있기 싫어 하면 뭐라는 거예요? 제 구원은 물 건너간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몰라도 저런 사람하고 살고 싶어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조건이라면 조건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아는데 왠지 재수가 없어? 이런 사람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00% 말하지만 구원 못 받을 확률이 99.99%예요. 0.1%나 하나님만 아시니까 모르겠고요. 자, 해서 여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해서 성경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고 그름을 다투는 사람 자체는요. 여기서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해서 노세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병든 사람이라는 말이 그 단어 자체가요. 병든 사람. 무슨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 이거 너 어떻게 봐? 이건 뭐 끊임없이 논쟁만 하는 거거든요. 논쟁만 할 때 딱 하나 해답 아니면 해답이 있어요. 논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야 논쟁은 그만두고 너 같은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한테 누가 네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봐 하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엇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설교했다고 말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했다고 말하는데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화 환경을 통해서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산 하면 어디가 연상이 돼요? 성전이 연상이 되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산에서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전했다. 이런 것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산에서 전했다고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굳이 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산보다는 어서 전하고 어서 받는 게 나아요. 운동장에서 전하고 운동장에서 받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편리하고 용이하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셨지만 무엇 하기 위해 가르친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 가르침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엿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엿봐야 되지 예수님의 마음 상태와 관계없이 지식만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설사 놓쳤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다 보면 그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일어나서 마음속에 오늘은 사랑만 누군가한테 말하고 드러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하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덜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조금은 덜 내놓을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6장 잠깐만 제가 제가 지금 그 잡지를 잘 그 못하겠는데요. 실제로 그 누군가한테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더러운 것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더러운 걸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할 때 이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것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듣는 자에게 선한 유익이 되는 기쁨이 되는 감사가 되는 그것을 은혜로서 말하라 이렇게 써진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말할 때 자기도 말하고 난 다음에 뒤끝이 불편하지 않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칠 수 있는 말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만 하고 행동만 하고 사랑의 심정이 놓쳐지지 않는 하루를 살자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 최소한 50% 60%는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사랑이라는 말이 사랑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다 보면 항상 은혜로서 누군가한테 덕된 말을 하지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때 말하는 사람도 나는 저 사람이 내 말 듣고 기분 나쁘니까 나는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언쟁을 좋아한다라는 이 노세우라는 건 병들었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성경은 진리는 언어를 수단으로 하지만 언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진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하면 언어로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오늘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부패해진다라는 것은 썩어버렸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들.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 말하지요.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내가 원래 목적하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인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생과 관계 있는 신의 성품과 관계 있는 그런 형이 최소한 철학적으로는 형이 상학적 언어들, 사고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끊임없이 추구하고 기도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걸 여기서는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다른 것들은 뭘 필요가 없다고요?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주시겠어요? 그것도 주시겠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은요. 주셔요. 세상적인 건 기도와 관계없이 노력하는 만큼 주신 것이지만 영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절하게 간구해야만 주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있어야 할 걸 아시지만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가치 없이 여길까 봐요. 끊임없이 무언가 간절히 구하고 주어진 것은 귀하게 여기는데 간절히 구하지 않는데도 주어진 것은 인간은 그걸 쓰레기 취급하거든요. 말씀도요. 누군가 간절히 알려고 할 때 알려주면 그 말씀이 가치가 있게 여겨지는데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넘겨줘봐요. 관심 있게 여기겠어요? 아니면 쓰레기나 마찬가지겠어요? 이게 그거예요. 제가 저한테 일주일에 밤낮이고 그냥 시시때때로 성경 질문하는 그런 친구가 몇 사람 있는데 항상 그런 관심 있는 사람은 전해주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뭐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면 할렐루야는 세 번 쓰고 고맙다고 해주고 어떤 때는 한 번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감사한 것을 표현의 방법이 할렐루야를 한 번 쓰냐 두 번 쓰냐 조금씩 달라지는 것. 자,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다라는 건 썩을 양식을 구하는 전적으로 썩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전적으로 썩다, 타락하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말씀의 참뜻을 놓치다라는 말이 진리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것인데 심정은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대표적인 것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고 말하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명처럼 사랑하라고 말하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는 그 사랑을 너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주기도문에서는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서 이루어지라고 말해요. 땅에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왔으면 다가와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실생활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살아갈 때는 전혀 기도와 관계없이 한다? 그 사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기도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은 거거든요. 기도는요. 네임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기도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놓친 것이 있으면 그 오늘 놓친 것은 내일은 실현하려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는 다른 사람보다 건망증이 조금 덜 있는 건 사실인데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을요 최소한 보름 전부터 내가 보름 전에 뭐했고 이것을 일일이 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 정도 이상은 기억이 거슬러 올라가질 않아요. 뭐 어쩔 수가 없지요. 자, 해서 그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접목을 못 시킨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돌아보는 것 또한 하나의 훈련의 방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게 되라. 아까 경건, 유세베야는 무엇이 경건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결국은 자기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가족과 이웃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사탄 섬긴 거예요? 사탄 섬긴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니들의 하나님은 거지다기 마귀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어떤 근거로 말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위치에 앉아서 가르치긴 하는데 말만 하고 행위는 지키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저희의 말은 지키되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지시만 하고 자기는 결코 그렇게 살려고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말씀은요. 남한테 가르치기 전에 내가 살려고 목적을 하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남을 가르치기 위해 배우는 것들이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자기 같은 사람이 자기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모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요. 세상이든 신앙이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거든요. 자기 마음가짐 같은 사람이 자기 곁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천국과 지옥은 자기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천국이기도 하고 자기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무엇이기도 해요? 지옥이기도 해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느냐를 통해서 천국을 지향하는지 지옥을 지향하는지 그게 결정이 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건을 이의의 재료라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누군가한테 섬기지 않고 남에게 먹이만 한다는 거예요. 치신만 하고 자기는 결코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경건을 이의의 재료 삼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반 성도 오면요. 응, 왔어? 고생했네? 이 정도로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줘요. 그런데 목사가 오면 어쩐다겠지요? 보선발로 뛰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1년에 한 명 올까 말까 해서 너무 안 오니까. 저도 항상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사는 것 자체는 그만큼 남한테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되어졌나 되어지지 않았나 그걸 생각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되어진 걸로 뭘 할 위험성이 많아요. 되었다고 할 착각할 위험성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절 보시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있다. 지족한다라는 것, 스스로 자족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나한테 지금 가장 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배워야 할 배우게 할 그런 것들이 지금 내 환경이야라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래서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출애굽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거의 안 해요.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이 왜 그것을 다 놓고 나오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해서 지금 여기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딱 하나가 있거든요. 바울은 그 영적 세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은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세계가 100% 있다라고 보여줬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깨달았다라고 하면요. 그 세계를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장점일 수 있는데 단점은 뭐가 있겠어요? 그 세계를 보고 나면은 이 땅의 삶을 경험이 여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결국은 그 세계에 갈 것인데 이 세상에서 뭘 피땀 흘려 누르고 살아?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섣불리 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고 무엇으로만요?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그 생각을 놓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어린아이들은, 지금은 요즘 어린아이들은 딱지치기라든지 구슬치기를 안으니까 애화가 잘 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구슬 딱지를 돈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들이 있었지요. 그것은 그냥 어린이 입장에서는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건 뭐에 불과해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땅에서는요, 보여지는 물질 명예 권세가 무지무지 귀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질 명예 권세가 귀한 것이 귀한 것이 아니겠어요? 귀하지 않아요. 물질 세계에서 물질이 귀하고, 세상에서 명예가 귀하고, 권세가 귀하지만,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빼놓고는 귀한 것이 없어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가짐 빼놓고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귀한 걸 지금도 구하고 살아야지 그 세상에서는 소용없는 걸 구하고 산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 살려는 그런 의지의 발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실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그게 그 88년인지 아무튼 12.8 뭐 휴가 온다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다미성교회에서요. 그런데 그 다미성교회 조금 높은 사람들이 그냥 뭐 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적 자리를 뒷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수사 결과 발각이 된 게 있거든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이 오늘 임해가지고 다 그냥 휴거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지옥 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느 날 이 우주를 불사르듯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발견이 된 거예요. 몇십억 년, 몇백억 년 뒤일지는 모르지만 이 우주의 모든 그 지구라든지 다이아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면 뻥 터지고 버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걸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의복같이 갈아입는다고 시편이나 베드로 서신에 바울이 베드로가 말도 하고 있고요. 자, 해서 7절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는데도 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육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땅은 원래 어떤 농부가 밭으로 만들기 전에는 가시 엉겅퀴를 내는 것이 무엇 때문에 된다고 그랬어요? 땅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가시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걸 하나님의 사람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것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 씨를 뿌리고 채소가 양식이 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한테 살아갈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허락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면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짓자. 다른 것은 몰라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넘겨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정만 아는 것으로 너무 감사하고 살자 해서 많이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떠나갈 때 아쉬운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상에 많은 것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땅 떠나는 것으로 모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울은 정확히 그걸 안 사람이에요. 그 세계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도 만약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뿐이면 가장 뭐라고 말해요? 불쌍한 야다 라고 표현하지요.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했지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따지면 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요. 물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은행에 빚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은행의 빚도 어떻게든지 견뎌낼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건 저도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갖고 살다가 뭐 사는 것이지 빚 없이 사는 것이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그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자, 9절 보세요. 9절까지만 하고 오전을 마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있죠. 9절에 이 부하려 하는 자들, 여기서 이 부하려 한다는 이런 말 자체는요, 마태복음 6장 24절과 연결해야만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눈이라 그래 있죠. 여기서 이 재물은요, 만모나스라는 말이거든요. 아, 이 만모나스라는 말 자체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신성화된 허욕이에요. 신성화됐다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탐심이라는 말이거든요. 남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을 이걸 만모나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을 했지 부러움의 대상이 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시편 73편이라든지 잠언 이런 데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지요. 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부러움의 대상이 존경의 대상과 일치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가 귀히 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 부러워해 부러워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말로는 예수님 예수님이지만요. 예수님 십자가가 단 1%도 자기한테 와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씁쓸해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남한테 희생 헌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와 관계된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남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 이렇게 돼 있지요. 이 침륜이라는 말, 올레드레스라는 말은 죽음과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혼나야 될 그런 것만을 추구한다라는 말이죠. 제가 저하고 관계된 제 친척한테 예전부터 했던 말이지만 사업이 너무 잘 되면 신앙이 열심히 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기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는 것 저와 관계된 사람은 원치 않는 이유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면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그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앙, 아이고 뭐 마음에 두지? 마음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말씀을 안 배워요. 하나님도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않기 때문에 결코 관심을 안 둔다라는 말이거든요. 분명한 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을 낼 수 없다라는 것 자체는 죽음 이후의 영적 세계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모을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부자가 잔치를 배설했는데 나중에 무엇을 안 입고 있는 사람에게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 그러면 그 예복이 계시록에는 뭘 예복이라고 말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이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남이 볼 때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복을 입고 있다.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오늘도 혹은 내일도 끊임없이 살고 싶다라는 말이거든요.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 저 사람하고 친구 삼기를 참 잘했어 라는 말이거든요. 육신이 죽어서도 같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자, 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류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 보게 되면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있고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을 하는데 원래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원래 잠시 잠깐 그렇게 있었을 뿐이지 진리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일반 사회학자는 어떤 말을 하냐면요, 사람이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고 변했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말하는데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원래 부패된 사람이 권력과 물질을 얻고 난 다음에 그의 품성이 드러났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물질을 얻으니까 부패했다, 권세를 얻으니까 부패했다, 아니요. 성경에서는 원래 부패된 사람이 그런 것들을 얻음으로 그의 본성이 보였다는 거예요. 드러났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거든요.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에게 정말 어떤 경우에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만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내가 남이 볼 때 온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느끼는 변화만큼은 있어져야 된다고, 최소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는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 그런 마음의 말씀을 품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걸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고뇌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